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 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다음이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부활주일, 종려 주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마태 끝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마을에 가서, 당나귀가 있는데 그 당나귀를 풀어오라.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풀어오려고 할때왜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요, 주라고 부르면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러지는 그러한 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들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다른 말로면 종들은 또 주인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되니까 주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의 겉옷을 그 위에 놓으면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호산나라고는 그 뜻이 있습니다. 호산나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호시아라고 하는 말씀 나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거기에는 지금 나 지금이란 뜻인데 그 말을 호시아라고 해서 호시아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와 자슈아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시아는 자슈아는 또 무슨 뜻입니까? 지저스라고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저스란 구원이라고는 뜻이다.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러한 입성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삶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온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비둘기 모양의 순결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어떠했습니까요? 예, 비둘기가 임했다.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비둘기를 왜 비둘기를 비유했을까? 비둘기의 순수성, 비둘기의 온유성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성품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순하면은 저 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온유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품는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하든지 그 뜻을 다 내가 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땅과 같은 거다. 여러분이 땅에다가 뭘 부어주든지 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흡수해서 나머지 나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이 땅의 습성이잖아요. 그 온유라고는 그러한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죄인들 세리들 오는 것도 그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오는 것, 각색병자가 오는 것 모두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온유다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에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은 거기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교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한 번 있어요.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냈다고 하는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냐 하면은 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건 마구간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자기 누가 높은가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선생의 제자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겸손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한답니다.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11조도 착 바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식의 세리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서 과부의 얼굴 들지도 못한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세리의 그 겸손함을,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만약에 죄를 범했다 하면은, 내가 살인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살인했다 하면은 그 죄를 받고 다시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베드로가 나와서 가르며, 주여, 형제가 죄를 지며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일곱 번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가 회개할 때, 그가 회개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스테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여, 돌로 자기를 치는 그 백성들에게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시는 마음이었는데 왜 그러한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물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어떻게 본받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가편투표를 준 사람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였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적정으로 믿었지만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예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요?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돌로 쳤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성 밖에 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 밖에 있으면서 다시 깨어나서 다시 그 예수 때문에 돌을 맞아 죽었는데 다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배 주신 처소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처소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내가 처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내가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 맞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배소서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인간에게 충성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그대로 내가 사모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갖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중에서 참 포도나무래요. 우리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뜰 포도나무가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내가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내게로 오라 할 때 가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22장입니다. 22장에 있는 것처럼 잔치를 혼잔치를 벌여놓고 가서 손님을 청했는데 나는 내 상업차로 바쁘다. 나는 농촌에 가야 된다. 너는 종을 훈련시키느라고 때리고 죽이고 하느라고 바쁘다 하니까는 어떻습니까요? 사거리에 가서 누구나 아무나 데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따진다고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 이유를 따지면은 어떻습니까요? 주인이 진멸한답니다.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와서 그를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주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나와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신 우리가 하나님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노가 없답니다. 전부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가 없다는 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하늘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세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두 사람. 에녹. 그다음에요. 엘리야가 예.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나 죽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그렇죠? 나 죽었다 나는 죽었어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었으면은 행함으로 아무 말 없이 순종해야 돼요. 행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 죽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를 찾으면은 뭐예요?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걸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이유는 단대 없습니다. 우리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의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로마의 총독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들과 그 대법관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니까는 그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했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해로움이 이로움이 있을까 하고 또 나쁜 것을 추종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이 시간도 부르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만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